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갑니다. 오늘은 먼저 북미 원주민과 관련된 역사를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가 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북미 원주민 역사인데요. 물론 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미 원주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 일행이 난파되면서 이제 서유럽과 북미 원주민 사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참으로 그 슬픈 역사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그 아메리카에 온 다음에 그 다음에 1493년부터 1542년까지 약간 50년간 우리 중남미에 있었던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종 말살이 있었습니다. 이제 800만이었는데요. 2만 2천까지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1620년부터 1898년까지 한 270년간인데요. 우리 북미에 있었던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대한 인종 말살이 있었어요. 한 1억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20만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약 한 600만 정도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북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아픈 현실이 뭐냐면 이제 중남미나 북미의 인종 말살의 그 역사가 유럽의 그 아메리카에 대한 선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말살이 있었던 그 시대에 곧 선교의 역사가 함께 있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면서도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우리 그 백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말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0년에 우리 앤드루 잭슨이라는 제7대 미국 대통령이 그 인디언 리무벌 팔러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로케이션을 시키죠. 자기 살던 고향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그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1838년에 첫 번째 이제 리무벌 정책이 시행되는데, 여기 이제 체로키 부족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그곳에서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1880년부터 1940년까지 보딩 서클을 통해서 이제 그 인디언들의 그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딩 스쿨을 통해서 그 유럽식에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해서 문화적인 그런 학살을 했고요. 그리고 1898년에 리치 레이크 배럴이라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미국 정부군과 네이티브 아메리칸 간의 마지막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완전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북미 원주민의 말살 학살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학살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종 학살입니다. 두 번째가 문화 학살이고요. 세 번째가 영적인 학살이에요. 우리 인종 학살은 제가 방금 우리 북미 원주민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지컬리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학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서 그 문화를 이룬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레저베이션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곳에서만 살게 했고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정책을 썼고 또 보딩스쿨이나 어답션이나 포스터 홈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뿌리인 전통과의 단절을 시키는 그런 문화 학살의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영적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카지노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북미 원주민들에게 하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두움에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알코올리즘이나 그리고 자살의 그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북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북미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참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우리의 선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런 묵상과 기도를 드리다가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42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종을 오실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선지서를 쓰면서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역, 미션이 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고 베푸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냐면 정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하실 정의를 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의란 단어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 잘못된 그런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의이죠.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왜곡시켰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 때의 원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창조 때의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잘못된 관계를 버리고 원래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정의에 대한 정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착취,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올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라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의의 의미는 피조물들도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가 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회복하는 것,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개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을 6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땅에 세우냐면 사회혁명이나 사회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회주의나 평등주의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므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구조를 바꿈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법을 만들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여서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암흑과 같은 영혼에 빛이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정의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의미가 굉장히 넓고 폭넓은 의미입니다. 7절에 복음과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는 어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진 모습을 이사야가 7절에서 정의하고 있죠.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흑암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방의 빛이 비추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혼의 상태가 눈먼 자였고 갇힌 자였고 흑암에 둘러싸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들어감으로 광명을 찾게 되었고 자유하게 됨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간 지역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을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대부분은 이상하게도 못 살아요. 가난합니다. 그리고 많은 왜곡된 관계와 미신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수많은 미신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처럼, 갇힌 자들처럼, 흑암에 앉은 자들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슬림 지역을 한번 보세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21세기에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금성과 화성에 가는 이때에 여전히 여자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얼굴을 비출 수 없는 그 갇힘,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잘못된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폐쇄된 나라, 갇힌 나라, 흑암의 나라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어둠에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암흑에 빛을 주는 것이었어요. 눈먼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갇힘에서 노임을 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술로 덮인 나라였어요. 노름과 미신으로 점철된 나라였습니다. 극빈국이었고요. 한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가 들어옴으로 개개인이 바뀌고 그 바뀜이 가정을 바꾸고 사회로까지 확장되면서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힘은 개인개인을 바꾸고 그 개인개인이 이룬 가정을 바꾸게 되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이방에 빛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뭐냐? 영적 혼돈의 땅에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영적 혼돈의 땅에 질서를 주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와 같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잖아요. 서두에서 보았듯이 북미 원주민들에게 500년 이상 된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그들을 학살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군의 복음이 그들을 학살했죠. The Gospel of Cross가 아니라 The Gospel of Crusade가 그들을 학살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단기 선교팀 16명은 열심히 5일 동안 사역할 것입니다. 우리 메디슨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메노미니 지역에 풍성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5일 동안의 선교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정의의 관점으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피조물과 관계에서 깨어지고 왜곡된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북미 원주민들은 이런 죄악의 역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데 이번 단기 선교가 일조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